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국을 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우리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참으로 하늘의 생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굳게 세우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8장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그 요한복음 7장 8장을 여러분이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어떤 반복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 7장 16절에서도 내 교육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 이러한 말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7장 8장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 내용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어떤 요한복음의 어떤 중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어떤 그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고 또 2장에 가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냄으로써 보내신다는 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하나의 사상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런 말씀을 봐도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사실하고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하고 전혀 무관하지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아버지로부터 보낸받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느냐는 이 얘기는 그냥 예수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세상에 보낸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준 답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낸 받으신 그러한 분으로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이제 존재한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로부터 보낸받은 우리들 역시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사신 삶을 보시고 그게 뭡니까? 자기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내 영광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땅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한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신자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장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그 사실과 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내용하고 전혀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소경이 고침받았다는 이 사실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모였다는 그 얘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연관이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9장에서 갑자기 소경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그 소경이 눈을 고치는 이제 기적의 사건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이 성경 볼 때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은 단지 그 기적을 드러내는 홀로 기적의 사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내용을 설명하라 가르치는 그 사건으로서 뒤에 기적의 사건이 등장한다는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기적의 그런 사건들을 그냥 그 기적 자체만 보게 되면은 결국 오늘 본문 얘기도 아 예수님이 소경을 고쳤구나 하는 이런 것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할 때에 굉장히 곤란한 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소경을 고쳤다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 이 같은 이적이 있어야만이 본문하고 우리하고 모두가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남을 게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소경이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눈에 고침을 입기 위해서 뭐 기도를 했다거나 헌금을 했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우리도 그와 같은 이적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본문의 소경은 전혀 그런 행동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이자가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 시작해가지고 이건 누구 죄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고친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적 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게 옳으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런 내용은 소경이 고침받았다거나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여기에 절대로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경이 고침받은 거기에 관심이 높으려면 결국은 또 성경에는 이해가 잘못된 길로 가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적의 사건을 대할 때에 어떤 유혹이 들기 쉽냐면은 저 사람에게 일어난 저런 능력의 사건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는 유혹이 참 들어오기 쉽습니다. 저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나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생각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내가 소경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눈이 떠지는 것을 경험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절름발로 살다가 기도해가지고 두 발이 온전해지는 그런 사건 경험한다면은 개인적으로 그것처럼 신기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본문에 등장한 소경도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날 때부터 세상국인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그동안 얼마나 고통 중에 살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고통 중에 살다가 단지 눈이 떠졌을 뿐이란 얘기예요. 눈이 떠지고 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동안 고생한 그 보상으로 벼락부자가 되게 한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눈만 떠진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눈 뜨고 살아간 우리하고 그게 다를 바가 뭐겠냐 그 말입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절름발이야 고침받았다고 합시다. 마찬가지로 두 발로 멀쩡하게 살아 우리하고 고침받은 것하고는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두 발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에 절름발을 살았다는 그런 고통만 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소경이 눈을 떴다더라. 자꾸 이것만 생각하니 그게 신기해 보이고 나도 한번 그걸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이적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이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과 같은 이런 내용 대할 때에 이적 사건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성경을 꼭 잘못된 이유로 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라 본문의 내용은 소경이 눈 떴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뭔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이용도구로 지금 쓰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아까 7장 8장의 그 내용 중심은 아버지가 보내셨다 이런 걸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자신을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낸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본문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이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실로암으로 가 씻으라 했는데 그 실로암 이름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란 얘기란 말이죠. 그걸 보면은 예수님이 소경 고치신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과 절대로 무관하지가 않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본문의 흐름 보면은 그걸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소경은 후천적인 소경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는 소경이 아니었는데 뭐 도중에 병이 들어가지고 또 사고가 나가지고 소경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또 우리한테 어떤 중요한 사실 한 개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하고 나중에 소경된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하고 다음에 날 때는 소경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소경된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세상을 본다는 게 뭔가를 모릅니다. 본 경험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소경이라는 것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답답함이 없다는 거예요. 보던 사람이 안 보면 답답하죠. 보던 사람이 못 보면 답답하고 내가 왜 보던 걸 못 보게 되는가 참 그 홀로 막 고통받고 할 건데 아예 날 때부터 세상에 본 적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은 아예 눈 감고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다 그 말이죠. 내가 소경이다 이런 의식도 없을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것처럼 이 소경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모르고 답답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날 때부터 소경된 그런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그 소경 고쳤다는 것은 바로 나름대로 어떤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방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1절 2절 보면은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예수께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소교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고 이 죄 문제를 질문한 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경은 난치병입니다. 난치병인데 구약에서 구약적인 사상은 난치병은 무조건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다 이걸 뜻해요. 문둥병이나 소경 이런 병들은 모두가 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걸 뜻하는 병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면 그것은 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소경 보고 죄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그 질문한 것이 이 현대 교인들 사고방식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현대 교인들도 잘 살던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고 하면 그것도 막 한 번 두 번 일을 당하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꼭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안 지었으면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무사평탄하게 잘 살아가야지 왜 일이 한 번도 아니고 저렇게 거듭거듭 해가지고 일이 발생해 고통을 들어가느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죄지었다.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벌 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꼭 머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도 그런 식의 보인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 불행을 갖다가 그 저건 저 사람의 어떤 죄가 있다 말이죠. 하나님께 지금 숨겨 죄 있기 때문에 저 사람 그 죄를 해결해야만이 불행에서 밖에 벗어난다. 꼭 이런 생각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인식 그래요. 어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징벌 죄 이렇게 연결하고 행복은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 사랑 이렇게 연결한 그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란 분은 절대 우리를 나쁘게 안 한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안 한다는 뭔가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사운드에서 문제가 터지면 자꾸 죄 문제로 끌어 들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죄 문제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불행과 행복 자꾸 여기에 연관지 생각한다는 것 이게 바로 문제라 그 말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불행에 벗어날까 자꾸 내가 뭔가 좋은 길로 가려는 그런 쪽으로 해서만 죄 문제를 연결하더라 그 말이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문제가 없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만약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도 아 이건 저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죄 지은 것이 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바로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소경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인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지 죄 때문입니까? 아니 부모 죄 때문에 자식이 저런 것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제자 잘못이 뭐냐면은 소경의 죄만 볼 줄 알았지 자기들 죄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큰 잘못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소경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본다는 것 이게 참 필요하고 그게 중요한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소경의 죄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 자기는 멀쩡하니까 나는 지금 죄 가운데 있지 않냐다는 뭔가 이런 생각에 머물러 버린 것이죠. 그게 제자들의 큰 잘못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실 예수님이 소경을 등장시키고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소경의 죄 문제를 지금 다루려고 한 것이 아니고 소경이면서도 자기들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바로 죄 가운데 있고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 이걸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의 죄 문제를 다루려고 소경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소경 앞에서는 우리는 보는 사람이다 난 소경이 아니다 이것 자체가 죄가 그냥 있는 죄 아래 가만히 머물러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결국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결국 그 사람이 소경된 것은 무슨 자기의 무슨 죄 때문에 또 부모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인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사람이다 이런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 이런 답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것뿐이다. 그게 누구 때문이냐고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아니 그 속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 역시 내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소경되었구나 날 가르치기 저 사람을 하나님 내세웠구나 이걸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의 잘못된 것이 뭔가 하면은 소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소경이 소경된 것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잘못된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소경 보면서 내 죄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쉽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날 가르치기 위해서 소경을 나 앞에 내세웠고 내 나를 만나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잊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또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이 다른 바깥세상,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일들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날 가르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병들게 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날 가르치기 위해서 누군가를 실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문제, 사건, 사고, 뭐 불행 이런 걸 보면은 그것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신자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인식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신자의 마음 상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도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포함해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소경을 등장시킵니다. 소경을 등장시켜가지고 너희가 바로 소경이다 이걸 갖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소경 인생 책임져라 이것이 아니고 소경을 바라보는 눈이 나와 연관된 것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은 소경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경을 돕든 어려운 사람을 돕든지 간에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나와 연관이 있다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도와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드러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소경되게 하고 그를 내 앞에 세웠다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신자의 바른 의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의식에 머무르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필요한 사실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견을 고치죠. 고치는데 이 본문에서의 소견을 고치는 게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소견 고쳤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본문에서처럼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그 소견 눈에 바르고 실라모세가 씻으라 이런 방법을 고친 것은 본문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말씀으로 합니다. 눈이 떠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가지고 눈이 고침 받는데 본문에는 침과 진흙을 막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 이긴 것이 아마 진흙이 눈에 잘 붙도록 하게 되겠겠죠. 이겨가 그것을 속이 눈에 바르고 실로암옷에가 씻으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침과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고친 이유가 뭐냐 왜 그런 마음을 썼느냐 이거 가지고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사실 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하는 이런 이유다 말씀했단 몰라도 진흙 바른 이유를 말씀하지 않는데 예수님 의도 안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본문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본다면은 진흙을 바른 의도를 찾아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6절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역을 왔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은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봤죠? 예수님이 실로암 곳 씻으라 했는데 뭘 씻으란 말입니까? 예수님 씻으란 건 뭘 씻으란 겁니까? 진흙 아닙니까? 눈에 예수님 묻혀놓은 그 진흙을 가서 씻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하고 눈에 부는 진흙을 씻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 쉽게 우리가 말해서 너 옷에 먼지 묻힌 거 먼지 털어내라 몸에 때가 묻어서 때 씻어내라 이런 차원에서 넌 눈에 진흙 묻었다 가 진흙 씻어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소경에 눈에 바른 진흙에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진흙에 이긴 예수님의 침이 무슨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는 이런 의문 들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건 다 미신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침인데 하나님이 침이라면 어떤 효능이 있겠지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다면은 다른 복음서에 소경 고칠 때에 침 뱉어 고쳐야죠. 근데 다른 복음서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도 진흙도 어떤 효능이 있는 건 아닌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침이새끼 진흙에는 사실은 우리 관심둘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주고 모세가 그 진흙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소경을 모세에 보낼 때에 씻어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을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러운 자, 씻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으로 실로함으로 보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게 소경된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소경을 쓰고 있는데 그냥 소경된 채로 사람께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을 뜨게 하는데 그냥 뜨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흙 발라주고 가 진흙 씻으라. 그리고 진흙 씻고 나니까 눈이 떠졌단 말이죠. 밝은 눈이 되게 해가지고 다시 사람께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로함에서 아까 실로함이란 뜻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라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살핀다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신자를 세상에 보냈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되게 해가 보냈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소경 꽂힌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어떤 사람 되게 했느냐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애당초 씻어내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 자체가 씻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은 더러운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더러운 자다. 그것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씻음 받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서 씻음 받은 자로서 세상에 보낸받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런 사람이란 얘기죠. 이걸 말해주는 것이 실로 간 모세가 씻으라 진흙 발라놓고 보내는 것이죠. 넌 씻어야 될 것이 있는 더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씻고 눈이 밝아진 자로서 다시 사람께로 가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밝아졌고 다시 사람께 하는 것은 실로암이 보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게 실로암이란 뜻으로서 보냄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씻어야 될 것이 있는 더러운 자를 자기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세상으로 보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래간 우리가 세상에 보내받은 사람 할 일이 뭐겠습니까? 10절 11절 오면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게 바로 보냄받은 자가 할 일이다 그런 얘기죠. 소경은 눈뜬 사람으로 사람들이 다시 보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은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고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기한테 하신 일과 그 말씀대로 했을 때 되어진 일 여기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 얘기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볼 때에 보냄받은 자의 태도는 어때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보냄받은 자는 내가 뭘 했다는 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다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이 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 그 일만을 전파하고 가르칠 사람이 바로 보냄받은 사람이 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냄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날 씻었다. 더러운 내가 주님 피로 인해 씻음 받았다. 깨끗게 되었다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내 속에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자로서의 모습이고 그게 보냄받은 자의 모습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날 이 땅에 보냈는데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라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에게 하신 일 그 일을 전하라는 얘기죠.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했던가 더러운 악한 내가 어떻게 되었던가 이것을 네 마음속에 품고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잊지 아니한다면은 그 마음에서 어떤 행동이라는 저절로 나빠지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이 소경이 눈뜬 것으로 상황이 끝나버린다면 결국 본문은 예수님이 소경을 뜨게 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보냄받은 자란 뜻이 있는 실로메가 씻고 눈을 뜨게 되고 다시 사람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말씀대로 눈을 뜨게 되고 실로암의 사명을 가지고 사람께로 되돌아간다. 그걸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돌아가나 이것을 예수님이 소경되었던 더러운 우리를 부르셔서 씻어주시고 다시 이 땅으로 보내신다는, 우리가 쓴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날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대라는 것은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소경은 자기 스스로 눈 뜨고 싶어 예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소경을 붙드셨을 뿐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내가 예수를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건이란 것이죠. 아무도 먼저 자기가 날 구원해달라 이렇게 외친 적이 없고 스스로 회개해가지고 용서받은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겠다 결심해가지고 죽게 나온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내가 소경이랑 의식하지 않고 답답해하지도 않고 그냥 놔두면 소경으로 잘 살아갈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라 그 말이죠. 그냥 놔둬도 우리는 구원에 답답해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 깨끗게 하셨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큰 우리를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 그런 얘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피의 은혜로서 깨끗한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계신다면, 아, 이걸 내가 전하는 것이 내 할 일이구나. 내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서, 가라. 가서 너를 깨끗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전하라. 이것이 바로 깨끗함을 입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가르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말하는 예수 믿으라 이 말은요, 단순히 교회 다녀라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 이 말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 이걸 담고 있는 의미의 말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뭘 하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어떤 자였고 그런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던가 하는 이 사실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이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만 꼭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그 중심에 의해서 나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희생이 나와지게 돼 있고 섬김이 나와지게 되고 봉사가 나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은혜 허락하도록 만들어간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입은 그 은혜, 내가 희생 받았다고 하는 깨끗한 입었던 그 은혜에서 우리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뇌의 관심이 항상 주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깨끗이 깨끗이 하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나를 보냈다는 그것이 바로 내 할 일이고 내 사명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날 부르시고 주 깨끗게 하신 주님을 전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생각하시면서 부지런히 힘쓰고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초에 저희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구원에 대해 답답해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애걸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우리 편한 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를 붙드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깨끗히 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다시 보내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보낸받은 자랄 우리가 자임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내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임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내일보다도 날 보내신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간 신대로 살게 하시고 아무쪼록 주님께로 받은 바 은혜가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그 은혜만 증거하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쪽으로서 우리의 몸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